예, 오늘 성경부 아침 성경부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늘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바른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그 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이제 두 장짜리인데 예전에 나눠드린 거예요. 예, 두 장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혹시 한 장만 들고 오신 분은 두 장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12장을 카피했는데 예전에 이미 한번 나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뭐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 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제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주 전인가 저희가 이제 이 그 기본 교리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왕국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굳이 좀 자세히 안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간단한 것만 간단하게만 하니까 더 헷갈린다. 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우리 박노찬 형제님께서도 저한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그 요걸 좀 참조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요 왕국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을 표현할 때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이제 뭐 농사로도 표현하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도 표현하고 일꾼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피터 라크만이라는 그 분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겠냐? 그 가장 큰 주제가 뭐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국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은 다섯 개의 이 왕국이 나옵니다. 다섯 개의 왕국.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왕국을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부분과 또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섯 개의 왕국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이 땅 위에 건설되고 이 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왕국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다섯 개의 왕국들 중에서는 좀 이 작은 부분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지나가는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여기 보니까 모든 왕국이라고 말했을 때 이 왕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세상의 왕국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왕국은 그 통치권, 통치권이 누구에 있냐? 통치권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그 제가 복사한 게 부족하면은 좀 더 제 사람을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뒤에서 복사를 좀 더 해서 좀 몇 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 창세기 10장 10절에도 보니까 그의 왕국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이제 그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 이 그가 이제 니므롯을 말하는데, 니므롯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왕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처음 이 왕국을 세운 자가 누구냐, 이 니므롯이 왕국을 세웠죠. 이제 세상의 왕국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또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은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사람이 백성이 되는, 그리고 이 일정한 지역에 이 왕국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왕국,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왕국이 세상의 왕국인 것이죠. 이 세상의 왕국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니므롯이 제일 먼저 왕국을 세웠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니므롯이 왕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번성하는 거, 땅에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왕국을 세워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국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됐을 때 그 의미를 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왕국이 제일 먼저 형성됐을 때 그 왕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 위에 세워진 사람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신정 통치하길 원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왕국을 세울 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이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이제 이 뒤에도 보겠지만 모든 이 왕국, 모든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범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도 물론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이고, 물론 사람이 통치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왕국은 물론 이제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건 맞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백성으로서 왕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사람이 통치하지만 모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 2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왕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1, 2절에 보니까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다스리지만 모든 통치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왕국은 다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에도 우리가 저도 이제 학생 시절 때 멋모르고 가서 으쌰으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왕국 중에 두 번째 왕국은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요 부분이 이제 좀 오늘 나누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건데 이 하늘 왕국은 성경에 보니까 헤븐리 킹덤이라고 해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헤븐리 킹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한국말로 이렇게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똑같은 천국이 됩니다.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븐리 킹덤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국이 맞습니다. 천국. 여기서 이제 이 헤븐리 킹덤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 여기 셋째 하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부분의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은 헤븐리 킹덤이라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국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 이게 이제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했지만 헤븐리 킹덤이라 해서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번역했을 땐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 왕국.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전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늘 왕국, 이제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은 또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이게 이제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곳으로 옮기셨으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은 헤븐리 킹덤이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 이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근데 하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늘 왕국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림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셋째 하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데 이 셋째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어디냐? 고린도서 12장 그 아까 읽은 거기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림 받았다. 그래서 이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낙원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고 이곳이 바로 헤븐리 킹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 이것이 바로 헤븐리 킹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는 이제 이 헤븐리 킹덤, 이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또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 이것이 헤븐리 킹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냐면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헤븐리 킹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 요 뒤에 보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븐리 킹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는 천국, 이게 이제 바로 이 셋째 하늘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가는 곳, 이것이 이제 셋째 하늘이고 낙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왕,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왕국과 또 물질적인 왕국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부분 하늘의 왕국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하늘의 왕국은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개역 성경도 그렇고 많은 성경들이 이 The 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믿기로는 천국하면 그냥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The 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 The Kingdom of Heaven은 사람이 죽은 후에 성도들 이제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과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헤븐리 킹덤 그 다음에 더 킹덤 오브 헤븐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둘 다 천국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한국어로 번역하면 둘 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븐리 킹덤은 하늘 왕국 또 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둘 다 천국을 이렇게 번역하면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은 이제 개역 성경이라는 데서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더 킹덤 헤븐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성경들이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헤븐리 킹덤과 더 킹덤 오브 헤븐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븐리 킹덤은 셋째 하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은 왕국의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국.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이 해놨지만 여기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왕국, 왕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왕국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으니까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개념을 이야기해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왕국은 구약 성경에서 대언된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께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언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많은 구약 성경에서 대언되어 있는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내용 중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부분을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운다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금과 은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때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는 영전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대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1번에 봤을 때 첫 번째 봤을 때 세상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세상 왕국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국. 이것은 세상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인데 그것이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하늘에 속한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이 하늘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시는 거,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신정정치이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정통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이 지구의 이 지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바로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신정정치고 하늘의 질서이고 현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 하늘의 왕국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왜? 지금 이 왕국은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왕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그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지금 하늘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왕국 그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기다렸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 왕국이 이제 이 땅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왕으로 왔어.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해도 이방인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 왕국이 지금 하늘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거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 생각할 때 그건 헤븐리 킹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왕국,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왕국 이렇게 여러분이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 2절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거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열두 제자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지금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 왕국 메시아 왕국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선포하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이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성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예수님을 왕국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 왕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되지 못하고 연기가 됐어요. 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천년 왕국과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일으키셨으니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예,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테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헤븐리 킹덤과 더 킹덤 오브 헤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이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땅에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 왕이 오실 건데 왕이 온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침례인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이에요. 예, 다섯 번째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천년왕국은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국,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의 왕국과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예, 그들이 하나님 뒷부분에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변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위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국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실 것, 이것을 지금 물리적인 왕국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의 실현,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이 큰 가장 큰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포괄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안에 세상 왕국, 하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에는 또 천년 왕국이 그거 이렇게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서 구분을 좀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흠정력은 이제 마태복음의 그 더 킹덤 오브 헤븐을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말씀 보존회께서 만든 이제 번역한 거기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부분을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거기에는 또 개역성경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천국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이거 이 개념을 잡고 설명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영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왕국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이해하시니까 이런 분들 잘 구분지어서 좀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보다 더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뭐 언급하실 거 있나요 누가? 없죠? 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또한 귀한 진리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참 이 참 분별이 없어서 참 혼란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계속 배워가게 해주시고 그 바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